VOA World News.
8월 21일 일요일 밤 미국의 소리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당국자는 오늘 비공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로 북한의 위상이 추락하고 체제가 동요하고 있다면서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위해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사건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 테러단 파견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내일부터 을지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에 임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현재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태 공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범죄자로 지칭하면서 한국 정부가 반공화국 모략 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합동 군사 연습은 남북 관계와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사드 반대 투쟁으로 거세지는 반미 흐름을 막는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서 정세가 시시각각 험악하게 번지고 있다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 같은 도발에 매달릴수록 북한군과 인민의 보복 의지는 1,100배로 더 굳세지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지방의 한 결혼식장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사망자는 50여 명으로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비난하고 자살폭탄 테러범이 불과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의 배후로 꼽고 있는 페틀라투 귤렌과 쿠르드 반군인 쿠르드 노동자당 ISI에 모두 다를 바가 없다면서 터키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유엔이 계속 내정 간섭을 한다면 필리핀은 유엔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마약 용의자 사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유엔은 무능한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또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백인 경찰들에 의한 비무장 흑인 총격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서 최근 시리아 알레포시에서 폭격을 당해 부상한 소년의 사진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유엔이 그런 끔찍한 전쟁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비난하고 자신은 범죄자들을 처형하고 있는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이 독일을 꺾고 2016 리우올림픽 남자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은 어제 저녁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난 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의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결국 승부차기로 5-4로 승리해서 감격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미국의 매튜 센트로위치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미국이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건 108년 만의 일입니다. 또 여자 1600m 계주에서도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 종목 올림픽 6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한국팀은 골프의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상 첫 남미 대륙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은 내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뷰이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주장을 했죠.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관련된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예, 먼저 북한 외교관 망명 소식, 뭐 한국 언론도 그렇고요. 미국, 영국 언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 망명 이후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제가 싫은 거겠죠, 결국은. 그 체제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이 앞으로의 삶을 갖다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뭘까?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우리의 금년도에 좀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과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태용호 북한 공사의 망명한 북한 외교관 가운데는 최고위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왜 망명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은 금년도에 벌어지는 대북 제재 국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태공사의 망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 동기가 뭘까 하자면은 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처럼 대북 제재 국면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 전체를 또 설명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복잡한 여러 사안이 있을 것이고요. 한국 정부도 실제로 이것이 대북 제재 하나와만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북 제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예. 얘기를 보면 두 가지로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으로서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사실 대북 제재 국면이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파견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네.
특히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270호 이후에는 특별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
이에 따라서 첫 번째 태공사도 여느 북한의 해외 주재 공관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해외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본국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하자면 급여라든지
예.
여러 가지 생활 보조금에 의해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면서 생활의 공공함을 태공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과거의 비디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결같이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의 공관원들은 외화벌이 말하자면 충성자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정권에 말하자면 갖다 바치는 이 충성자금, 이 외화벌이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말하자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촘촘하게 이뤄지면서 이런 외화벌이 관련 활동을 하는 여러 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느꼈다는 거죠.
예.
이 경우에 제대로 그 할당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네.
일부는 말하자면 처벌을 받는다는, 그리고 또 중간에 소환되기도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태영호 공사도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예.
제재 국면이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금전적으로도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또 본국으로부터는 오는 외화벌이 등에 대한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코 제재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최용기 기자 보통 북한뿐만 아니라 외교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이고 엘리트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재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 생활이 글쎄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예. 북한에서는 그 외교관은 그 선망의 직종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고
네.
또 당의 그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외교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풍족한 생활들을 하는 줄 북한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예.
실제로 해외에서 그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들은 상당히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이죠.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래 해외 외교관들에게 월급을 잘 안 주거나
예.
상당히 적은 액수만을 주고 있어서 외교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망명한 타공사 같은 경우인데
예.
한 달 월급이 6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영국이 워낙 또 집값 또 무슨 도로 통행세 이런 그 물가가 비싸서요.
예.
영국에서는 650달러 갖고는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그 VOA가 가끔 그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같은 제3세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술, 담배, 코뿔소 뿔, 상아, 또 심지어 무슨 위조 집회 관련된 그런 밀수를 하려다 추방됐다 이런 뉴스도 가끔 전해드리는데요. 이것이 그런 겁니다. 배경에는 평양의 북한 당국이 월급을 제대로 잘 안 주거나 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충성자금, 충성의 당자금을 바치라고 그 본국에서 그 닭다리 심해서 일을 마련하느라 또는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고요.
예.
실제로 북한 그 외교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의료비 이런 문제인데요.
예.
사례가 지난 2월에 있었죠. 그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 김충국 대사가 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대사는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부족해서 변변한 그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양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은 상당히 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서방 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외교관의 어떤 업무, 생활 이것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태공사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대북 제재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또 망명의 어떤 이유들을 꼽고 있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이런 초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7일이죠 기자회견에서 태공사가 아마 조사 과정에서 얘기한 것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네.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태공사가 얘기했다는 거겠죠.
네.
그 조사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태공사만 해도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가 사실 가장 번개한,
네.
그냥 번성한 그런 나라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말하자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네.
직접 경험한 그런 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에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그리고 독재, 1인 독재 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특히 김정은 3대 세습 이후에 외부에서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예.
세습 그리고 독재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한두 번 들었던 건 아니었을 거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것이 체제에 대한 염증이라는 얘기로 이어졌을 수 있고요.
예.
당연히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이 있었겠고요. 또 자녀 문제도 태공사가 이남 일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같이 살면서 그 이남 아들들은 영국에서 좋은 학교에 또 입학도 하고 이렇게 예. 해서 상당히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태공사한테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어찌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태공사의 그 망명 사실이 한국 중앙일보에서 처음 이제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태공사가 근무했던 것이 영국 런던이다 보니까 영국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언론들은 지금 이 태공사의 망명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의 BBC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뭐 시시각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들은 역시 태공사의 평소 근무지에서의 기억에 남는 어떤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공사는 영국 주재 그 북한 대사관에 있을 적에 선전 선동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을 적에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평양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영국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내가 영국에서 그 도로 혼잡비 무슨 도로 통행세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예.
이걸 내는 것이 상당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 뭐 이건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태공사는 이례적으로 그 영국 런던에 거의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 여름 이제 장기 근무를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갈 소환을 앞두고 자녀들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요.
예.
자녀들이 벌써 10년 가까이 자유로운 영국 또 유럽 생활에 젖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걸 둘러싸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지 않았겠냐
예.
이런 그 관측과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망명 사유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태공사의 어떤 고위급이라는 그 지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 이번 망명이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태공사가 왜 망명을 택했느냐와
네.
함께 이 부분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과연 그러면 북한 체제가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지배 계급 또는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말하자면 이반을 하면서 그야말로 붕괴 또는 체제 약화 이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이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북한 내부 권력 체제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핵심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라는 징후다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주민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반 탈북자만도 사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예.
1년이면 1,000명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태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간간이 이탈해서 제3국으로 망명하는 사례들이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런 핵심 계층의 말하자면 동요 그리고 또 한국 통일부가 얘기하는 대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이런
예.
것은 분명한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체제의 약화 또는 심하게 말하면 북한 김정은 권력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예.
상황이냐 누구도 단언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태공사의 망명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예.
것이 대체 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자, 태영호 공사가 앞서 영국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네, 태영호 공사는 올해 지운 5살로 알려졌고요.
예.
10년 이상 그 덴마크와 영국 등 그 서방 세계에서 그 외교 관련 일을 맡아온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아, 태영호는 북한 외무성 서구라파국에서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담당경 그 구주국장 대리를 맡았던 지난 2001년에 벨기에 브뤼셀이죠. 여기서 북한 유럽연합 인권대회가 열렸는데요.
예.
거기서 북한 대표단장을 맡으면서 국제사회에 언론을 알렸고요. 또 출신 성분이 상당히 그 좋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의 탈북자들의 그 언급에 따르면 유학을 했다고 그러고요. 중국 유학을 통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습득했다고 그러고요.
예.
전에는 그 평양의 국제관계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 8국 그러니까 유럽 담당하는 지역인데요.
예.
8국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1호 양성 통역 그러니까 이건 김정일 네. 위원장의 그 전속 통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1호 양성 통역으로 뽑혔고요. 덴마크로 가서 그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 덴마크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덴마크 주재 북한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스웨덴에서도 그 잠시 이동을 해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EU 담당 과장, 외무성에서 과장을 지내다가 10년 전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파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10년간 유럽 문제 정통한 외교관으로 하다가 이번에 현학봉 대사에 이은 2인자 공사 자리에 올렸고요. 참고로 또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형이죠.
예.
김정철이 그 영국에 가서 그 에릭 클램튼의 공연장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에도 태공사가 옆에서 근접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북한 인사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출신 성분, 배경이 어떤가 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제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일 빨치선 후손이다. 태영호 공사의 부부가 다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만
예.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면은 김일성 주석과 함께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폈던 그런 세력들이 항일 빨치산 세력이고
예.
북한에서는 말하자면 춘혈 혈통, 그러니까 김일성과 그 혈족으로 말하자면 백두 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으로 가장 그 출신 성분이 우수하고 그래서 출세가 보장된 그런 말하자면 계층입니다.
예.
아, 그런 계층이 태공사고 또 그런 태공사가 망명을 했다면 이것은 지배계층의 말하자면 와해가 아니냐
예.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국 언론들의 일부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김일성 주석과 같이 빨치산 활동을 벌였던 태병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태공사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단계고 그러나 어쨌든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해외에서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그 대사관에 파견되는 그런 외교관이라고 하면은 출신 성분도 그렇고요. 상당한
예.
엘리트 계층인 것은 분명하고요.
예.
이런 사람의 탈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진 경우에는 상당한 동요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한국 언론에서 이제 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도 지금 망명을 했다. 뭐 다른 북한 정부 당국자들의 망명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언론이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뭐 특별한 경우를 빼군요. 이번에
예.
태공사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 이거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고 이제 정부가 확인을 한 건데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그 한국 정부는 대부분 외교관 또는 그 탈북자들의 그 망명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발표를 안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관례가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 그 태공사 망명을 계기로 이런저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아까도 말씀하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또는 무슨 불가리아 주재 대사관 직원 또 무슨 유럽에서 북한의 정권 자금을 담당했던 사람이 망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북한의 외교관을 포함해서 고위층이 망명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죠.
물론입니다. 적지 않이 있었고요. 대체로 그 북한의 고위층의 망명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들이 몇 있는데요. 1997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그 북한의 고위층으로서는 최고위층이죠. 황장엽 노동당 비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도 했고요. 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말하자면 기안자라고 하는 그런 거물이었죠.
예.
이 황장엽 비서가 그 베이징에 한국 대사관의 망명을 신청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 19년 된 사안인데요.
예.
그때 상당했었습니다.
네.
반응들이. 그래서 야 북한 체제가 상당히 이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시점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황장엽 비서 비서의 망명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공개된 외교관들의 그런 망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 콩고 대사관의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고영환 씨가 외교관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망명한 인물입니다.
예.
이 고영환 씨는 지금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국의 그 정보기관 산하의 연구소인데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장승길 대사, 대사로서는 처음이었죠.
예.
이집트 주재 대사를 지냈었는데 97년에 이 사람은 전직 프랑스 주재 북한 공관원이었거든요. 형이 예. 장승호라고. 형이랑 같이 이집트에서 근무하던 중에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례였습니다.
예.
이후에 이 장승길 대사는 미국에 입국한 것만 알려졌을 뿐 그 이후의 행적은 한 번도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고요.
예.
그 밖에도 유엔 주재 북한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가족과 함께 서울로 망명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예.
또 지금 서울에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홍순경 씨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는데요.
네.
이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과학기술 참사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아까 최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3등 서기관이라는 인물 이름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대사관에서 종적을 갑추고 벨라루스를 통해서 제3국으로 망명했다라는 보도가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예.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 사람이 최근에
예.
한국에 입국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망명한 고위급을 다 정부에서 이제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북한의 고위급들이 한국으로 망명을 할 경우 보통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탈북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당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 우리가 아까 고영환 씨에 대해서 그 한국 정보당국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는 또 북한의 무역대표부 일꾼으로 일했었던 김광진 씨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도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일반 탈북자들과 말하자면 고위직 그리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북한 내부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입국하는 순간부터 대우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일반 탈북자하고는 달리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조사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일반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 정부가 특별히 말하자면 계속해서 보호 대상으로 그리고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좀 더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내 일반 탈북자들 사이에서 사실 불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이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말하자면 체제에 가장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
예.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예.
여기 한국에서 우리들은 체제에 저항해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예.
체제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예.
입국을 한 경우에 좀 더 대우를 잘 받는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예.
굉장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도 금수저인데 한국까지 와서 금수저 계속, 대접을 받는구나.
계속 이어지고 기분이요.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공사의 경우는 알려진 바로는 가장 최근에 입국한 고위급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관련국에서도 어떤 정보 관련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 국무부가 이번 태공사의 망명과 관련돼서 내놓은 입장은요. 탈북자 보호를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거듭 지적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국무부의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y.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미 국무부가 이렇게 내놓은 입장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것은 뭐 크게 뭐 두 가지로 그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한 가지는 그 말 그대로 태공사처럼 이런 그 외교관 또는 뭐 북한의 그 관리들이 영국 또는 뭐 제3국에서 그 망명을 할 경우에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서 이들을 적극 보호하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그 일반적인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은 망명 신청자는 물론이고 그 난민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또는 중국을 거쳐서 무슨 지금 동남아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많이 오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중간에 중국 공안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을 일종의 국제적인 난민이니까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또 특히 중국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마라 이런 그 얘기를 이번에 다시 한 건데요.
예.
인권 차원에서 어쨌든 망명자 그리고 북한 난민들을 그 적극 보호하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태용호 공사의 망명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인 그 반응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비공식적으로 그 일본의 조미평화센터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 북한의 비공식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그 센터의 소장이 김명철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것은 한국 정보당국이 뇌물을 주거나 태공사한테 강압에 의해서 데리고 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명철이라는 사람은 이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전형적인 작업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책략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태공사의 이번 한국 망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위급이 망명을 한 것이니만큼 북한 당국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긴장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북한 당국이 태공사의 망명 경위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던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북한에서 그 특별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나온 건 없고요.
예.
한 가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13명이 집단적으로 탈출해서 한국으로 온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에도 그 한국 언론이 그 일보, 우리가 집단적으로 탈북했다 이렇게 일보를 내보내고
예.
한 사흘 동안은 북한 당국이 별다른 그 반응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지금쯤 그 사태를 파악을 하고 그 대처 방안을 하느라고 아마 좀 걸리지 않겠냐. 지금도 한 며칠 있다가 좀 반응을 내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참고로는 그 한국 언론 뭐 보도입니다만은 북한에서 이 같은 사태, 태공사의 그 탈북, 망명에 그 대단히 놀래서 검열단을 외국으로 파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대단히 놀래고 격노를 해서 그 보위부 등으로 구성된 검열단을 외국 공관으로 보내서 그 문제가 있을 사람들을 아예 조기 소환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일찍 들여보낸다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고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예. 자, 앞서 최운기 기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중국의 북한 식당에 있다가 집단 망명한 종업원 13명. 이 13명과 관련된 신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이번 주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일반적인 탈북자들이 거치는 말하자면 하나원에서 정착 관련 교육을 받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 입국하면서부터 사실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 북한의 주장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하나원으로 일반적인 탈북자들과 달리 보내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말하자면 별도로 교육 과정을 밟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번 주에 일반 사회로 투입됐다. 말하자면 이제 교육 과정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정보 당국의 어떤 보호 아래서
예.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에 발생한 한반도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할 뉴스도 상당히 큰 뉴스인데요. 앞서 그 태용호 공사 뉴스가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많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자,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그 굉장히 큰 통신사죠. 교도통신이 북한의 원자력 연구원과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북한의 원자력 연구원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죠. 흑연 감속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계획대로 핵무기와 핵발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플루토늄과 관련돼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6자회담 이후에 폐쇄했고 또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 2007년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플루토늄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한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재개했다라고 한 거니까 9년 만에 생산을 재개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예. 9년이 된 겁니다.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CNN 방송이 생중계를 했죠.
예.
영변의 냉각탑을 북한 당국이 폭파시키는 현장을 아예 그야말로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
예.
이 6자회담에 합의에 따른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2008년 이후에는 그 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합의가 안 되면서 6자회담이 교착상태로 빠지고
예.
그 이후에 사실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이후에 한 번도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북한이 2013년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플루토늄 생산 작업을 재개했다라고 사실 그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9년만이 아니라 벌써 3년여 전에
네.
북한이 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부 언론들이 계속 밝혀오던 중에
네.
올해 사실 국무부가 북한이 플루토늄 재생산을 시작한 것 같다라는
예.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또 국제원자력기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위성사진 촬영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외 언론과의 그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 재개했다라고 공식화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 시점에서 공식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서면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제재에 굴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핵 능력과 핵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를 가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하나의 그 메시지를 외국에 보내는 효과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5차 핵실험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또 핵무기 소형화, 다종화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미 국무부가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의 이야기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re certainly aware of the reports regarding resumed plutonium production. You know, if these reports are correct.
예,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같은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게 이제 미국 국무부의 입장인데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인 거죠?
예,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
또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상당히 그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 부분을 다시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해서 말하자면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이렇게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2005년 말하자면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핵활동 동결 합의됐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 시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통해서 북한은 두 가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했었던 이 플루토늄 생산.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정보당국도 파악한 것은 북한이 말하자면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 봉을 꺼내서
예.
그것을 계속 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식히고서는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단도 북한은 갖췄다는 겁니다. 냉각다 폭발을 했었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냉각시설도 갖추게 됐다는 거고 다시 다 원상복귀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군요. 플루토늄도 그렇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도 우리는 핵실험 계속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북한이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혹시 그 반응이 나왔습니까? 일본의 보도 이후에요?
아직까지는 뭐 중국에서는 큰 반응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그 북한에 대해서 경고 또 이런 걸 하지 마라. 국제사회에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가 미 국무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국무부도 똑같은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예.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북한의 이런 핵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제재 국면입니다만 당장 이런 활동까지 멈추게 할 그럴 만한 어떤 그 국제사회의 대응은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아, 유엔 안보리에서 바로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도 벌써 네 번째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지만 예. 사실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내느냐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하고 견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이런 활동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이 국제사회가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하고 제재해도 우리는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핵 활동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핵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 말하자면 국제사회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최근 플루토늄 추출 주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5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의 한국 망명 소식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핵무기 원료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리우 올림픽이 한창인 어느 날 저녁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올림픽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야 좋겠다. 이 친구는 금메달 두 개씩 타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구본찬 선수 혼자서 금메달 두 개 탔으니까 번쩍번쩍 빛난다.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올림픽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이 그 올림픽이고 그 육기 선수 있잖아요. 북한의 육기 선수 임정심이.
아 맞아 맞아.
임정심이지. 임간. 그 임정심이 금메달 탔잖아요. 대단하네.
대단하지. 그래도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도 보니까 북한 선수가 그래도 금메달 탔다고 모두 너무도 좋아하긴 하더라고.
근데 거기 비하면 한국은 얼마나 메달 많이 탔어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야 뭐 저번에 그 런던 올림픽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이 떨어지잖아. 작년에도 보면
많이 떨어져. 대상아야 되지.
그래 대한민국이 런던 올림픽 때 그때 5등하고 북한은 그때 20몇 등인가 했을 거야. 그래도 대단하다. 이제 가면 용칭호를 할 거다.
근데 용칭호 받아야 뭐랍니까? 뭐 자리 지은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가 있을 때도 보면 평양에 우리 그 친구들 중에 메달 타고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보다는 뭐 많지는 않아. 근데 잠깐 보자. 대한민국 가면 얼마나 주는지 한번 컴퓨터로 한번 찾아볼까?
예, 대한민국 많이
보자. 얼마나 주는지.
호기심 많은 탈북자 김영수 씨. 금메달을 받으면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진 모양인데요.
8월 4일부터 시작되었던 올림픽 경기 이제는 마지막 단계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출근했다가도 퇴근을 해서 밤늦게까지도 이제 TV를 보면서 응원을 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많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탔고요. 북한 선수들은 비록 대한민국보다는 항상 뒤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이 노력은 합니다. 끝나고 났을 때 금메달이라든가 은메달, 동메달 탔을 때 우리 선수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체육만 하면 대한민국은 성공합니다. 젊은 나이에 경기에서 잘만 뛰기만 하면 1등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벌 수 있는 그 돈을 다 벌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데요.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받게 되는 금전적인 혜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탈북자 김영수 씨.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려는 순간 때마침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메달 색깔에 따라 먼저 정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금메달이 6천만 원, 은메달은 절반인 3천만 원, 동메달도 30%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이외에도 경기력 향상 연구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금도 있습니다. 금메달은 100만 원, 은메달 75만 원, 동메달은 52만 5천 원이 매월 지급되는데 메달을 여러 개 따도 상한액인 1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한액을 넘는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금메달의 연금 일시금은 6,720만 원입니다. 선수가 소속된 연맹이나 협회, 후원기업, 지자체 등에서 주는 포상금도 덤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포상금으로 선수들의 메달 의욕을 고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금메달리스트에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5,400만 원을, 금메달이 귀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말레이시아는 4억 3천만 원에 달한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별도의 포상금이 없지만 메달리스트가 되면 광고 모델 등으로 상당한 수익이 보장됩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난 후에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을 불러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다시 이봐, 이봐라. 이 대한민국 바랑 야, 이봐, 1등 하면.
많이 나오네.
글쎄요. 국민들 한 개당 6천만 원이면 이게 6만 불 되거든, 6만 달러. 그러니까 6만 달러를 주지.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봐, 죽을 때까지 공로보상 주는 게 매달마다 1천만 원 넘어가니까 1,000달러 주잖아, 매달마다. 북한 거 대상한데, 북한
대상한 대지. 이게 무슨 사람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먹고 그러니까, 살게 만들었네.
북한 거는
맞다 쓰겠네.
북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데 내가 근데 북한에 이거 좀 알아.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무슨 차 하나 준다는 소리 들었어요. 차 하고 지금
여기는 뭐 6만 달러 주는 거 그 가지고 차 뭐 몇 대 사잖아.
그러게. 근데 어디 거 줍니까? 어디 나라?
그때 옛날에 줄 때 보니까 루마니아에서 그 다치아란 차 있어, 조그만 승용차 그런 것도 쓰는데 북한에서 주는 거는 1등한 경우에 차를 주고 집을 주고 그렇게 있는데 이 자체는 대한민국처럼 매달마다 1,000달러 되는 공로보장을 줘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맨날 그 뭐 밀수하고 장사하고 그다음에 그 거강꾼 돼가지고 있잖아. 골동 장사하고 마약 장사하고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히고 막 그런다.
벌써 봐라, 이게 대한민국은 6만 달러 저리 한 번에 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매달마다 1,000달러씩 죽을 때까지 주는 거 공로보장 있잖아. 근데 북한은 매달마다 1,000달러 아니라 100달러만 줘도 괜찮은데 100달러도 못 주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참 이게 차이가 심하다. 그러니까 경기에서도 이렇게 북한이 좀 대한민국이 따라 못 가는 거지.
한국 선수들이 받는 여러 가지 혜택과 북한 선수들이 받는 혜택을 비교해본 탈북자 김영수 씨. 많은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금메달 한 개만 타도 우선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군요. 달러로 봤을 때는 6만 달러가 되죠. 6만 달러를 그 자리에서 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 달러로 보면 한 1,000달러 됩니다. 매달 1,000달러씩 또 이렇게 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는 거고요. 은메달 탄다 쳐도 은메달은 한 번에 주는 돈이 3천만 원에, 그리고 매달 주는 돈은 75만 원, 그러니까 750달러를 죽을 때까지 계속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메달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절에 주는 돈이 1,800만 원, 그러면 18,0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매달마다 나오는 돈이 52만 원이면 500달러가 넘어가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한번 이렇게 메달만 따게 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TV라든가 이런 데 광고 모델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수익이 또 엄청납니다. 유명한 체육인들을 각 회사들에서 자기 상품 소개하는데 광고로 내버리는 거죠. 한번 나가면 보통 이제 몇천만 세부터 막 1억 원씩 달러로 보면 한 100만 달러 이상씩 막 벌어대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는가 봅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9년 8월 21일 오늘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됩니다. 하와이 섬을 비롯한 8개의 큰 섬과 100여 개의 작은 섬이 모여있는 하와이는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와이의 원주민은 마르키즈 제도에서 유입된 폴리네시아인으로 이들은 400년경 하와이 제도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1778년 탐험가인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최초로 발견하면서 하와이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51년 하와이는 미국의 보호령이 되고 1887년 미국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는 등 하와이는 미국의 군사적 요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59년 3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와이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21일 오늘 하와이주 승격을 선포함으로써 하와이는 마침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1983년 8월 21일 오늘
Former Senator Ninoy Aquino returned to the Philippines after a three-year exile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a minute after being escorted out of his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인 베니그노 아키노가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10년 전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오르자 필리핀 독재자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키노를 투옥시킨 뒤 사형을 선고했다가 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아키노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필리핀의 민주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가 3년 동안의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 내 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키노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했고 아키노 살해의 배후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목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를 축출하는 피플파워로 불린 무혈혁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피플파워를 이끈 아키노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 여사는 군부의 도움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로써 18년 마르코스 독재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일요일 밤 미국의 소리 VOA 세계뉴스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건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비공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로 북한의 위상이 추락하고 체제가 동요하고 있다면서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위해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사건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 테러단 파견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내일부터 을지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에 임해줄 것을 한국 국민에게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현재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태 공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범죄자로 지칭하면서 한국 정부가 반공화국 모략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훈련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남북관계와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사드 반대 투쟁으로 거세지는 반미 흐름을 막는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서 정세가 시시각각 험악하게 번지고 있다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같은 도발에 매달릴수록 북한군과 인민의 보복 의지는 1,100배 더 굳세지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지방의 한 결혼식장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사망자는 50여 명으로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비난하고 자살폭탄 테러범이 불과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배후로 꼽고 있는 페틀라투 귤렌과 쿠르드 반군인 쿠르드 노동자당 ISIL 모두 다를 바 없다면서 터키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독일을 꺾고 2016 리우올림픽 남자 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어제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결국 승부차기로 5-4 승리해서 감격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미국의 매튜 세트로위츠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여자 1600m 계주에서도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 종목 올림픽 6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국팀은 골프의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태권도의 차동민 선수는 80kg 초과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현재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미국이 금메달 43개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이 금메달 27개, 중국이 금메달 26개로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9, 은메달 3, 동메달 9개로 8위,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30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오늘은 남자 농구와 남자 마라톤 등의 종목에서 모두 1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상 첫 남미 대륙에서 열린 리우올림픽은 내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유엔이 계속 내정 간섭을 한다면 필리핀은 유엔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마약 용의자 사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유엔은 무능한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또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백인 경찰들에 의한 비무장 흑인 총격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서 최근 시리아 알레포시에서 폭격을 당해 부상한 소년의 사진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유엔이 그런 끔찍한 전쟁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자신은 범죄자들을 처형하고 있는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